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7개국 G7이 자국에 대해 전면적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라는 G7의 멍청이들로부터 나온 생각은 G7의 가장 민감한 품목을 포함한 우리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상응한 금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멋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곡물 거래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것들이 끝장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맺어진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봉쇄된 흑해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협정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연장에 이어 지난달 60일간 재연장됐고 다음 달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뉴욕에 도착했다며 내일 그가 의장을 맡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미 기간 미러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일본 해에서 트리부츠 제독함이 함대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함선 승조원들은 러시아 해군 헬리콥터들과 협력해 모의 적 잠수함 수색과 어뢰를 이용한 전투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령으로 약 2만 5천 명의 병력과 핵잠수함 등이 참여하는 비상전투준비태세 점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내일부터 한반도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해사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다리엔 해사국은 자체 항행안전정보를 통해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해 북부 보하이해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국은 훈련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훈련 중 랴오둥반도 다렌시와 산둥반도 옌타이시 사이에 위치한 훈련 지역 내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난해 군비 지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2년 전 세계 군사 지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022년 기준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2022년 440억 달러의 군비 지출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640%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 GDP에서 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2%에서 2022년 34%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2022년 약 8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은 나라들의 군비 지출 경우 일정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중유럽, 서유럽 군비 지출은 3,450억 달러로 냉전 종식이 임박했던 1989년 수준을 처음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난티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가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워싱턴 DC로 출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가진 미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최고는 7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양국 관계 중요성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관련 문건 유출 여파에도 미국과 한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about having our second state visit be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커비 조정관은 이날 VOA 뉴스 센터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사건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이라는 점이 매우 기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국가로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실질적인 동맹 공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문건 유출 사건이나 외교적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나는 그들이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이곳에 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우리 두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ese documents and I'm certainly not going to talk about diplomatic conversations. I think it speaks volumes.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분명 영내에서 양자 간 많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간 강화되고 있는 협력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26일 열릴 예정인 미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re's an awful lot on the agenda. And it won't just be Ukraine and South Korea has provid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nd they have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첨단 기술부터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다른 것들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분명히 북한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제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고 우방과 동맹을 밀어붙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한국이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는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about pushing South Korea at all. It's not about pushing a friend and an ally. It's about having a meaningful conversation about items of.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다른 주권 국가에 무엇을 할지 말지 지시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고 위선적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여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대화를 계속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부는 주권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가진 미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시급하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관계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양국 국민들이 동맹의 역사적 의의와 그 성과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0분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의 인터뷰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다며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중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선 한국과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청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교전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국내 정책 기조를 들어 거절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26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한 간 협력 수위도 민감한 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워싱턴 DC에서 갖는 정상회담에선 한국형 핵 공유에 맞먹는 보다 강력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26일 정상회담 후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정상회담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운영되는 미한 간 확장 억제 공조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에서 핵 위기 발발 시 미한이 그때그때 협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등 미한이 현재 운영 중인 확장 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DSCG는 미한 외교와 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 플러스 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한 확장 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 기획 그룹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 등을 거치며 정보 공유와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네 가지 확장 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 내에선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 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 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이 70, 8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부담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 글로벌 전략에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타이완 해협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둘러싼 미한 공조 수위도 민감한 주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타이완 해협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정상 간 글로벌 정세 논의 중에 이 문제들이 다뤄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 중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외교부 수장까지 거친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관영 매체도 험한 표현을 쓰며 쟁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미한 정상회담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수준을 더 넘어서서 군사 안보적인 그런 맥락까지 협조를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국을 좀 잡아두고자 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을 일정 부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타이완 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과 타이완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질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충돌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당 표현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무력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 정도는 정상회담에서 문구로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민간인 대량 학살 등 상황 발생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는 위협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측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면서도 지난해 미한 정상회담과는 조금은 다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정책의 원칙이 지난번에 자유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5월 20일에 나왔던 것보다는 중국 타이완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표현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죠.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들 문제와 관련한 표현 수위에 따라 미한 일대 북중러의 대립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 자산 운영에서 한국의 역할을 늘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됐으며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아인혼 특보님,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I think all of Washington looks at this upcoming state visit as very significant.
워싱턴 조야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행정부는 물론 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의회도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은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번처럼 긴밀하게 협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제안보, 확장 억제, 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진전을 낼 기회입니다. 저는 진정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콜브리지 부차관보님,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에 북한이 이를 기회 삼아 한국을 침공할 수 있고 이때 미군 역량의 부하가 걸려 미국의 핵사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Well, let me unpack that a little bit. I actually have a somewhat different framing than President Yoon, which I think mirrors the Biden administration.
저는 윤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타이완 유사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 전쟁이고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시진핑의 행동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감안하면 중국이 적어도 2027년을 전후해서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할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또 미국이 전념하는 다른 전쟁 구역들에서 위기를 조성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까진 몰라도 공중능력 등 한국 방어를 위해 전개될 다른 모든 역량을 주된 위협인 중국인민해방군을 격퇴하는 데 투입할 겁니다. 한국이 타이완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이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이완 전쟁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인명피해도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은 타이완 사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함으로 중국 지시에 따를 수 있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야심을 잃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도 말고 능력을 봐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가로질러 100마일 떨어진 타이완에 수륙 양용, 공중, 지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 산둥반도에서 100마일쯤 떨어진 한국에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단지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점점 더 직접적이 돼가는 중국의 위험을 예상하면서요.
아이론 특보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확약을 얻고자 할까요?
I think President Yoon would also like President Biden to reiterate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란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하길 원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미국 전략 자산의 강력한 배치를 약속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윤 대통령은 바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확장 억제는 이미 최고로 강력한 수준이라면서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주인의식,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바람 아닌가요?
It's not fundamentally impossible. Y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미국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존중합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건 핵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무기 사용 여부와 조건에 대해 발언권을 갖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핵 관련 의사결정에서 협의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고려될 때 발언할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최고위급에서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저는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민을 대표해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특별한 절차나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론 특보님,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공개했는데 사전 경고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의할 시간이 충분할까요?
You know, often, well, you know, we haven't had this situation very much, but
글쎄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별로 없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전개되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형 ICBM 사용을 고려한다면 그에 앞서 위기가 증폭될 것입니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가동해 북한에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지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고려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북한의 무기 고도화를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느껴 자체 핵 억지력을 갖거나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핵 보장을 얻길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Look, I'll be frank. I think there's a very real and serious issue that cannot be papered over and it's not reassurance is not sufficient.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신해 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한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솔직하고 냉철한 분석에 따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위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기를 저지하거나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제 대응이 최후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경험에 비춰볼 때 선제 대응에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확장 억제가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위협이 너무 커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지키겠다고 할 만했죠.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선 미국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그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국한돼 일어나는 일은 미국인들이 많은 도시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확장 억제를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을 줍니다. 흔히 말하는 더 많은 확신이나 협의보다 나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냉전 시대 취했던 조치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나 공격 위협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Well, I wouldn't advise South Korea to do that. I would advise our government to take it much more seriously.
저는 한국에 그런 권고를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엔 이 사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겠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을 별다른 생각 없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이 많긴 합니다. 북한 문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길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사태세 등에 변화를 줄 준비를 해야 하고 단순히 협의를 늘리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거스르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미국의 뜻과 다르게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한국이 시도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한국과 미국 동맹이 함께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론 특보님, 콜비 전 부차관보가 여러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I agree with Bridge that... It's understandable that South Koreans are anxious about the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을 이해할 만하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갖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대로 미한 동맹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들은 불안정하고 값비싼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이 한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핵협력이 단절될 것입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해 농축 우라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력의 약 30%를 충당하는 민간 원자력 개발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해결책이 필요하고 미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론 특보님, NPT 제10조는 자국 이익을 중대한 위기로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Yes, no question. South Korea's supreme interests are jeopardized by North Korea.
물론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NPT 제10조 탈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정이 현명한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미국 정부 관리들 혹은 정치권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나요?
I certainly wouldn't say that. What I would say is that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critical.
결코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한동맹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한국에 중요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강압에 취약해질 겁니다. 한국은 중간에 껴있어 스스로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한국은 뉴질랜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남극 대륙 옆에 붙어있죠. 한국은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안전한 행동 방침은 중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한국에겐 미국이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중국은 오랜 역사에 걸쳐 한국을 강압적으로 대해왔습니다. 미중 경쟁의 시대에 모든 게 재평가되어야 하고 점점 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의 핵 억지력이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미국은 또 나토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의 고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럽연합은 핵 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1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북한 외무상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 간섭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고 실제적인 핵 억제력 준제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날 BOA에 북한이 지난 1년간 전례 없는 미사일 실험뿐 아니라 지속적인 핵활동과 수사 등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어 이는 한국, 더 넓은 지역,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데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타이완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Beijing to cease it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이어 미국은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요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며 물론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우리가 믿고 있는 공동의 번영과 안보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의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타이완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고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0일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비난한 중국 외교부 인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임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측 자산인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중국에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북한과 관여하고 탄도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이에 발전을 돕는 어떤 국가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 등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관여를 모색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전에 말했듯이 지금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여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2021년 8월부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을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지난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그 같은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 등을 4대 적대국으로 거론하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 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 장관이 21일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e have four adverse nation states. That are very focused on targeting the United States. The PRC,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hey have, since I last served as the deputy.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진화하는 위협 환경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을 겨냥하는데 매우 초점을 맞춘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 적대국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앞서 국토안보부 부장관으로 일한 이후 사이버 영역에서 그들의 역량이 발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대중의 초점을 맞추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우리는 사이버 보안을 통해 우리의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해 11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로부터 점점 더 복잡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국과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해로운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은 역내 안보와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동서센터와 한미경제연구소,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은 미국과 한국이 깊은 경제, 군사, 민주적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일 출간한 미한관계 현황을 담은 소책자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이유, 미국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 개정판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세계 1위,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핵비확산, 글로벌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인권, 법치주의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양자적으로 그리고 수십 개의 역내 및 국제조직을 통해 공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70여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 중 하나였다며 이 기간에 한국은 국제원조의 수혜국에서 국제원조국이자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은 역내 안보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한 양국은 정기적으로 역내 양자 및 다자 간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분쟁에서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춘 동맹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다양한 군사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자유롭고 합법적 상업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포괄적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로 주요 5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2,800명 이상의 현역 및 예비군이 주둔 중이라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군 주둔과 관련된 인건비, 물류비용,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다른 동맹국보다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중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대처하고 미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여러 기술 기반 상품에 있어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칩의 주요 공급국이라며 회복력 있고 다양한 안전한 공급망이라는 목표 달성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국이고 미국 내 한국의 투자는 2012년 미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87% 이상 증가했다며 미한 간 정보 및 통신기술 무역 규모는 126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미한 협력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는 오랫동안 미한 양국 간 협력 분야였다며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건 미한 간 핵심 협력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개정판 출간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화상으로 보낸 축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한 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번 개정판의 출간은 특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launch of your publication is especially timely as we mark.
그러면서 우리의 공통된 가치는 미한 동맹이 가장 긴 경제 및 안보 동맹 중 하나가 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 21세기 경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점증하는 북한의 공격과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고 있다는 가운데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양국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as chairwoman of the Indo-Pacific Subcommittee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김 의원은 이어 공유된 역사와 공동의 비전을 가진 미한 동맹이 계속 번영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번영,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VOA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불법 환적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수치와 맞먹는 36건을 채웠습니다. 더욱 활발해진 환적과 연계된 듯 남포항에선 석탄과 유류 반출입 움직임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에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길이 100m와 45m 선박은 북한 초도 북쪽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선체를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이 중 길이가 긴 선박은 두 개로 나누어진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적재함을 활짝 열고 더 작은 선박과 물품을 주고받는 듯한 장면은 지난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지적한 불법 환적 모습과 일치합니다. 앞서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이달 12일까지 35건의 환적 의심 행위를 발견했는데 이번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작년과 동일한 36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달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지난해 1년치와 맞먹는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속도라면 올해 초도 일대 환적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대 항구로 꼽히는 남포에서는 인근 해상의 환적 증가 추세에 비례해 선박의 분주한 움직임이 덩달아 눈에 띕니다. 플래닛랩스가 이달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에는 대형 선박 여러 척이 입출항을 반복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6일엔 길이 160m의 대형 선박 한 척이 이 부두에 접안해 18일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바로 앞쪽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가 펼쳐져 있고 해당 선박의 적재함 속에도 같은 색상의 물체가 식별됐습니다. 앞서 FOA는 북한이 석탄 항구에서 석탄 대신 식량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포대를 하역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항구에선 여전히 하얀색 물체를 내리는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날 발견된 160m 선박처럼 검은색,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19일 적재함을 열고 있는 길이 175m와 140m 선박 두 척이 발견됐습니다. 위성사진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선박의 적재함 안쪽과 부두가 유독 검게 나타나 석탄 적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 유류항구에서도 크고 작은 유조선의 입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OE가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로 들어온 유조선은 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에 한 척꼴로 어디선가 유류를 실어 나른 듯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21일에는 전날까지 없던 100m와 65m 길이의 유조선 두 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무역 자료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포의 최대 유류 항구에 유조선이 버젓이 드나들고 있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남포에 유입되고 있다는 추론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뷰에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인권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념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우리는 인권을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For our part, from the EAP side, East Asia Pacific Affairs Bureau side, that we see human rights as part and parcel of the WMD programs.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써야 할 재원을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전용하고 있다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도 이런 노력의 하나란 설명입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의 의제로 계속 남겨야 한다고 요청한 공동서한에 전년보다 두 배가 많은 62개국이 서명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런 맥락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의 진전을 보이면 이를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과거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루면서 옛 소련의 붕괴를 유도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간 핵 관련 억제와 통제, 비확산 문제를 다룬 자신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를 안보와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핵 위협과 인권 침해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조셉 전 차관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인권을 선호하는 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을 도덕적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he favored human rights not just because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he considered it a moral imperative but also because it was the path to achieving our national
조셉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위협과 인권 상황 모두 악화할 것이라면서 인권의 맥락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포괄적인 정보와 영향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해 발사한 71발의 탄도미사일은 100만 톤의 쌀을 구입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규모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human rights abuses are two sides of the one coin. Missile cost, food.
이신화 대사는 미사일 비용, 식량,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방사선 피폭 의혹 등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군사적 도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보건권과 정보 권리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김 씨 일가와 소수 엘리트들은 자본주의 서구의 값비싼 사치품과 온갖 대중문화를 즐기면서도 이를 주민들에겐 퇴폐적이고 사악하다고 선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통탄스럽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mentably, the North Korean people are far from enjoying this fundamental freedom. On the contrary, the North Korean regime is tightening.
반대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이념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채택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 보호법 등을 지적하면서 이 법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산을 엄격히 금지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슈나 대사는 이 법들이 부과하는 엄격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자본주의 문화가 이미 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tight control imposed by these laws is clear evidence that capitalist culture is already deeply rooted in North Korean society.
이런 통제 강화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보의 흐름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하지만 이런 법들이 북한 신세대에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은 친구들과 한국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다음 세대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들을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8년 4월 24일 스페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쿠바와 관계가 깊습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는 1895년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쿠바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898년 2월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전함 메인호가 갑자기 폭발해 군인 2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신문은 이를 스페인의 음모라며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의 갈등은 결국 1898년 4월 24일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미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2년 4월 24일 소설 빨간머리 앤을 탄생시킨 캐나다의 아동문학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사망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고아 출신인 주인공 앤이 입양돼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874년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부터 글솜씨가 좋아서 15살 때는 그녀의 시가 지방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사로 활동하던 몽고메리는 34살 때인 1908년 소설 빨간머리 앤을 발표하게 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몽고메리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빨간머리 앤은 이후 40개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